오늘 또 하나님의 보좌 위의 삶에 대한 내용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들을 좀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또 되풀이해야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에베소서 2장 4절을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희 빨간 글씨를 좀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풍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허물로 죽어 있었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살림 받았고 또 일으킴을 받았고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힌 바 되었다.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삶,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누려야 되는 그런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얘기했는데요. 뭘 얘기한가 하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보좌의 삶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 우리는 점진적으로 자랍니다. 우리가 보좌 우편에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삶을 바로 살지 못해요. 대강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지만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조금 이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로마서도 그렇고 또 고린도서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아기 단계가 있고 청년 단계가 있고 어른 단계가 있는 이렇게 구분을 해줘요. 물론 더 어린 단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 구분을 보통 세 구분을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합니다. 또 어떤 거는 두 구분을 했죠. 육신에 속한 거, 영에 속한 거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밭에 준비가 되면 좋은 밭으로 준비되면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싹이 나요. 싹이 나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이제 결실을 이제 얻는 과정을 지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잘 모르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모르고 단지 이 성경의 말씀 혹은 주서 들어서 알고 있는 이 내용 이해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동의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제 삶을 봐도 그래요. 제 삶을 봐도 성경 말씀이라든지 십자가 복음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들으면 처음에는 어떤 거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것들은 이해가 되어져요. 아 맞다고 맞아 맞아 이러면서 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뭐라고요? 아직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내 머리에 이해됐어요. 내 이 사상체계에 이해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 잘못된 사고체계를 내가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 설명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책을 읽다가 동의가 된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씨앗이 뿌려진 상태죠. 이제 씨앗에 불과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그 이해가 되면 나 알아. 나 이거 이제 알아. 나 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 그래서 진리에 대한 지적인 이해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에 방식을 바꾸지 못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중심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쉽나요? 잘 안 돼요. 자, 이 자체만 봐도 아직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안 됩니다. 제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제가 살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구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그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또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영혼인가가 비춰져요. 그렇게 되면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런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첫 계명 다 이해해요. 근데 삶을 잘 안 돼요.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가 안 되면서 남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고백하고요. 예, 하나님, 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를 갖다 붙다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지금 하려고 그래요. 또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예전에 좀 그랬어요. 아마 TV 같은 데 보면, 뉴스 보면 어떤 사람이 흉악한 짓을 해가지고 이제 붙들렸어요. 많은 사람들, 가족들을 어려움을 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런 인간들을 왜 가만 놔둡니까? 하나님 막 그랬어요.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사람들 막 괴롭히고 이런 것이. 그랬어요. 막 화를 냈어요. 속으로.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너 그 열 냈지? 자, 그런데 내가 진짜 그 사람을 지금 손봐줄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요. 그 사람을 얘기하시면서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똑같다는 거지요. 너도 저런 상태였는데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딱 비춰지는 순간이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다음부터요. 그 사람에 대해서 갖다 붙다 하는 걸 끊었어요. 왜? 만일 제가 그 사람을 지금 심판하고 저런 사람 놔둡니까? 라고 제가 했던 대로 하나님이 저에게 적용한다면 저 벌써 끝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과 사랑이 많은지 지금도 흉악범들도 하나님 그 영혼이 귀중해서 살려두는 거예요. 기회를 주려고.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붕괴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이 머리에 있는 것이 이제 이리로 와요. 이리로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궁휼히 여기게 돼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있다 하지만 그 위치에 있는 그 실제를 몰라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실제를 알아가려고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이치가 거기 있다는데 정말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비춰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알게 되면 붕괴가 나서 어둠의 세력을 꾸짖어요. 그럼 그놈이 물러가게 돼요. 그러면서 야, 정말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았다는 이 진리를 실제로 내가 깨닫는구나 라고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생각 안에 있는 이 진리는 좋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 생각 안에 바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바꿨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제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들의 실제 가운데 행하려고 한다면 이제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성령께서 진리를 계시해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계속 어떻습니까? 이제 은혜를 구하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지요. 자, 영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에게 간구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하기 배웠잖아요. 말씀으로 기도하기. 자, 말씀으로 기도하기 할 때 제가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면 뭐 하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이런 약속을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약속을 제가 더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세요. 그렇게도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그 약속이 얼마나 큰지가 점점 비춰져요. 두 번째는요,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 지금까지 못 살았는데 어느 날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내가 못 사는 게 보여. 그럼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일단 답부터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힘이 있어야지. 그걸 지킬 만한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나는 신실하다,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뭐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신실한 분 맞습니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내가 더 알게 해달라고, 더 비춰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성품들을 혹은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계시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성품들을 제가 이렇게 알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제가 그렇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예요, 보통. 성경으로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작업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계속되도록 계속 매일매일 그게 될 때까지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묵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만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진리들을 항상 계시를 넓히고 깊이 있게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비춰달라고 구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러한 실제들을 다루는 한 가지 방법은요. 일단은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린 지금 이제 요약한 겁니다. 자, 위치적인 진리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이런 진리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진리들을 위치적인 진리라고 그래요. 그냥 포지션이에요, 포지션.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그거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속량하신 이런 진리들이 우리 밖에서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그냥 그 지위는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져요. 근데 그 내용은 아직 내게 실제가 돼서 느끼는 건 아니에요. 이런 진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리들을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수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실제가 되도록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의 이치는 우리가 현재 이해한 것과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위치적인 진리예요. 하나님 자녀다. 뭐 이런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거는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지금 위치에 있는데 자녀로서의 삶을 아직 잘 못 살아가는 거죠. 그걸 점점 알아가면서 이제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의 눈에는요, 늘 이렇게 이런 이론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은 언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실제가 되는 내용들만 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서신서의 성경들을 보면 그 내용이 우리가 이론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될 때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과 사는 삶, 성령 안에 사는 삶. 이게 우리는 이론적으로 성령 안에 살 수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근데 문제는 성령을 무시하고 사는 게 다반사예요. 그런 영역을 우리가 계속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다고 아멘. 예,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내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이제 그런 과정을 우리가 실제가 되는 과정을 계속 고민하면서 가셔야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해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젖과 떡과 고기를 먹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배, 60배, 100배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다라고 비유를 좀 했어요. 자, 그래서 30배의 이해 단계에서는 뭐라고요? 이제 젖을 먹는 단계예요. 자, 이 단계에서는 주로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내가 죄 용서받았네. 하나님이 나를 죄 용서해줬어. 그 다음에 죄의 모든 책임에서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했어. 이걸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 처리도 못해요. 자기가 실수했어. 근데도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끙끙 앓아요. 근데 이론은 알지요. 예수님께 회개해야 된다고 알아요. 근데 회개를 해도 죄 용서 못 받은 것 같아. 그런 분은 저 30배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실수를 해도 물론 사람한테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주님이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내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요게 젖을 먹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단계에는 요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면서 무슨 과정을 거치는가 하면 이제 말씀을 붙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요렇다 그랬으니까 난 그 말씀 붙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요대로야. 요렇게 서는 거예요. 요 과정이 30배에서 뛰어넘어가는 겁니다. 30배 결실 수준에서 이제 뛰어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여건들에 어떤 일이 있으면 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방식으로 대처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아직 젖을 먹는 단계지요. 근데 이제 그걸 끊고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으면 이게 진실이야 라고 그걸 붙들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세상에 말하는 방식을 자꾸 거부해요. 이 과정을 분명히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주로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면 세상 사랑을 자꾸 부추겨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의 관심에 자꾸 빠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즐거운 거야. 기도는 하지만 교회 와서는 기도는 해요. 근데 하루 온종일 그냥 세상에 빠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연속극에 빠져 있고 뭐 찻집에 빠져 있고 뭐 그래요. 끝나 그냥.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 즐거움보다 세상에 있는 즐거움이 더 커 보인 거예요. 교회에 오면 더 따분하고 세상에 나가면 즐겁고 다시 뭐 엔돌핀이 돌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래서 이게 사단이 계속 우리를 세상으로 관심을 갖게 합니다. 60배는 이제 떡을 먹는 겁니다. 떡을 먹는데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갈 때 동일한 말씀이지만 이제 그 말씀에 내가 참여해요. 그 말씀을 내가 지켜가요. 말씀을 지켜가면서 즐거움을 누려요. 힘을 얻어요. 이제는 그 사단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상 어둠의 세력과 부딪히면 이제는 담대해져요. 내가 진짜 자녀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야. 그러니까 내가 권세가 세.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밤늦게 들판이나 이렇게 몇 둔지나 이런 데 가면 막 뒤끝이 찌핏찌핏했는데 이제는 좀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뭐 이러면서 이렇게 평안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해도 예전 같으면 뿌슬하면 그냥 쭈핏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기도도 못하고 산 밑으로 도망쳐 내려오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야. 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더 강해. 이런 것이 전혀 실제가 돼서 그게 담대함이 서요. 자, 이런 과정을 이렇게 가는 것이 뭐라고요? 이제 떡을 먹는 단계예요. 이 수준까지 또 가야 돼요.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 개인적으로 죄의 권능을 이기고요. 승리합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을 붙듦으로 인하여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배로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지속적인 힘의 원천이 되고요. 우리는 매일 싸움에서 원수를 이기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놈이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낙심시켰다면 이제는 어떻다고요? 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 이 거짓된 생각들 떠나가, 내가 낙심할 것 같냐? 난 주님과 함께 기쁘다.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점점점 붙들면서 힘을 얻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감정이 가는 대로 안 가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내가 나 자신을 체크하고 일어서요. 그런 과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 단계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이 뭔가 하면요. 과거에는 그 전 단계에는 세상을 사랑하게 했다면 이제는요. 마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못 이기는 게 문제예요. 내가 나를 통제를 못한다는 거지. 과거에는 어둠의 세력에 나를 억압을 주고 두렵게 해서 끌려갔는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선택하는 게 문제예요. 내가 어둠의 세력을 이제는 이긴단 말이에요. 근데 내 자신이 아예 피곤해 그냥 좀 쉬지 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나 자신을 허용해버려. 그래서 이때는 우리의 생각 싸움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육신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육신의 생각을 자꾸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다루어져야 돼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첫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두 번째는요 이 나를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자존심 때문에 막 못 이겨요. 자존심. 뭐 다른 거는 질 수 있는데 자존심을 못 꺾어. 그냥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무시당하는 게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못 이겨내가는 거죠. 그것까지 우리가 내려줘야 합니다. 자, 60배 성장의 단계에서는 성도가 자신의 생각을 정복하여 그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려고 하는 병기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때 우리의 자아에다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자극을 주죠. 너 그 무시당해도 너 괜찮냐?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무시당하니까 막 화를 나게 만들고 뭐 옛날에도 상처를 입었던 거 막 생각나게 해가지고 막 기분 나쁘게 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100배 단계에서는 이제는 이제 누가 뭐래도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값주고 사신 모든 것 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심의 부름이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일으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위치에 충만함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보좌에 참석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권세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던지시는 거죠. 점점점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단계에서는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다른 데도 성령의 인도 있지만 저 때는 이렇게 철저히 성령과 교제하며 이렇게 깊은 교제가 있는 그 인도하심이 있어야 저 100단계의 그 누림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리고 계속 성령님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삶이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 안에서 안식하기를 배울 때 우리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과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분별하면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노력할 필요 없이 행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협력하여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 이미 주권도 드려지고 또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삶 이게 이력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마귀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성령이 인도하는 것도 분별할 수 있고요. 또 이미 여러 번 순종해 봤기 때문에 그냥 삶이 자동적으로요. 그 삶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노력을 할 필요 없죠. 애쓸 필요도 없죠. 그냥 삶이 그렇게 순종되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의 이해가 자람에 따라 우리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이제 점점점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순간순간 알게 되죠. 자, 우리가 보좌의 삶에 들어가면 우리의 원수의 더욱 교활한 유혹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영적인 교만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자꾸 칭찬에 자꾸 걸려드는데요. 칭찬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고 마귀의 교묘한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했고요. 이제 더 추가로 해서 자 우리의 시련의 진짜 근원을 인식하고요. 마귀를 대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이렇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에 그 고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가오는 이 인생 가운데 타개해야 할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근원을 이렇게 선명하게 인식하고 이렇게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냥 우리 그리고 싶지요. 마귀의 괴계를 빨리 파악하고 싸우고 싶잖아요. 근데 문제는 몰라요. 지금 마귀가 공격하는지 어떻게 지금 나를 방해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죠. 그래서 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런 삶을 평소에 계속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돼요. 제가 이렇게 지금 30회, 60회, 100회 얘기했는데요. 이게 어느 날 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 달려나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서서히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죠. 그래서 분별력도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지혜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갈 때 그 말씀에 주시는 그 비밀들을 성령이 밝혀줘요. 성령이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승리의 단계를 가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묵상을 안 한다 생각합시다. 그러면요, 성령 와서 모셔서 뭐라고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더 알려주고 또 윤택케 하고 생동감이 넘치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살아요. 그래서 많은 것을 놓치지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어떤 그 하늘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점점점 알아갈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혹은 서신서에 나와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이 점점점 비춰진다는 거지. 또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보여지고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지금 이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혜는 뭐라고요? 성도들의 영광을 위하여 주어진다고요. 그게 뭡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들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는 은총이 있는데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거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그 뭐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오직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놀라운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하세요? 눈으로, 귀로, 이 오감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이 영으로 성령이 우리의 영에게 그 진리를 비추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광을 위하여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뭐예요?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세운다는 거죠. 비실비실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비밀인 이 지혜인 성령을 우리 안에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과 이 성령이 교제함으로 그 하늘에 눈으로 보이거나 귀로 듣지 못하는 이런 영역들,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런 영역들을 그 진리들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에게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살기가 참 힘들지요. 실상은 그렇잖아요. 실상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은혜를 구해드려도 뭐 잘 안 비춰져. 결코 우리는 기필코 저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영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보는 눈이.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에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 성경에는 너희 마음의 눈을 빛으로 가득 차서 너희가 알 수 있기를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진실이네. 하나님 이렇게 하시네. 이게 딱 연상이 되고요. 이게 믿어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와도 낙심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딱 보니까. 그리고 인내해요. 그리고 붙들어요. 힘이 나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앞에 오면 막 꼬꾸라져. 낙심하고 며칠 못 일어나고 막 헤매. 근데 전혀 성도는요. 딱 그래도 어떻습니까? 그게 원수의 공격인 거 알고요. 기필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 딱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절대 요동치 아니하고 서요. 담대하게 서요. 그 이유는 어떻다고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비춰주시기 때문에. 저리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에서. 그럼 저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혹은 이방인들이 성경을 읽어요. 예수 믿기 전에 읽어요. 그러면요, 뭔 소리인지 몰라요. 수건이 덮였다는 거예요. 이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고 만져지는 게 아니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이게 믿음이 가고 그렇게 소망을 붙들고 힘이 나는데 이 속에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니까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못하지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 성경을 읽을 때 이 수건이 벗겨진다는 뜻이에요. 유대교는 아직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어. 근데 그리스도교는 어떻다고요? 성령이 안에 오심으로 벗겨졌다는 거죠. 성령께서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다고요? 이미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고 우리의 영이 소성케 됐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말씀할 수 있는 조건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그 진리를 보면 볼수록 어떻다고요? 영광에 영광에 이르고 그 다음에 주의 영이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저 삶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는 성경을 읽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비밀을 자꾸 벗겨주는 거죠. 그래서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고 결국은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으로 영으로 비춰지니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가 보이잖아요. 두 가지예요. 부정적인 요소도 있고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부정적인 요소는 뭐예요? 아, 내 속에 아직 여기에 오점이 있네.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했네.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살고 누굴 미워하네. 이런 게 비춰져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보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회개하지요. 오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실제로 여러분의 이 심령을 정결케 하는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네. 내게 이런 능력이 있네. 이런 것이 또 비춰져요.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내가 힘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선포해. 그러면요. 그대로 되어져요. 이 두 가지가 다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아직도 말씀대로 안 살아서 오점이 있는 것을 들춰내서 정결케 하고 하나는 내가 아직 머리가 계시가 안 돼서 못 깨닫는 것을 성령님이 비춰주셔서 알게 하시고 이 두 가지 작업을 저 하시는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봅니다. 그래서 부활하여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남은 변화시키는 능력과 함께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은 점점 증가되고 확대되어집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점점점 이렇게 빛이 가까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내 속에 오점이 점점점 정리되고 또 내가 몰랐던 진리가 점점점 더 실제가 되고 이런 과정을 이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지금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이건 위치적인 내용이죠. 이게 이제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완전한 승리를 올바로 인식하게 될 때 어둠의 왕국의 완전한 패배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주님과 우리는 하나잖아요. 주님이 가지신 위치가 우리의 위치고 주님이 누리는 권능이 우리가 누려야 할 권능이고 왜? 우리는 동일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던 모든 누렸던 것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 유업으로 주어졌어요. 이건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였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대로 말씀을 통하여 점점 비춰주시는 대로 깨달아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지금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이 지금 계속 작업을 하잖아요. 이 일들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니까 그놈을 이겨요. 우리가 물리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죠. 예수님께 주님이 재림하실 때 땅에는 커다란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요. 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나타났는데 누가 대적하겠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대적하는 무리들은 다 이제 꼬꾸라지는 거죠. 자, 일이 분명히 일어나요. 자,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교회는요 지금 이런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던 이런 권세를 교회인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어둠의 세력을 교회에서 몰아낼 수 있어요. 가정에서 몰아낼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몰아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반경 어느 정도는 그놈을 물리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저가 계시고 주님은 저가 계시고 우리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이 어둠의 세력 밑에 우리 살아요. 이 오염된 삶 속에 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마귀에게 지지 말라고 어느 이런 권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를 줬다고요. 그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돼요. 이걸 알면 알수록 어떻습니까? 곳곳에 예수님과 같은 분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예수님 한 번 오셔도 중동 지역이 뒤집어졌는데 바울 한 명이 유럽으로 갔더니 뒤집어졌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위치로 점점점 자라간다면 어떨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더디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세상의 것을 더 취하고 더 세상의 것을 더 성공해 보려고 그런 노력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는 이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들 또 축사하면 음식이 늘어나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실제 필요할 때 우리가 이렇게 권세를 행해야죠. 그냥 일하기 귀찮아서 뭐 축사만 하면 떡이 생겨 그런 건 그건 아주 얄팍한 거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갈 때 어둠의 세력은요 이 땅에 기근을 줘가지고 사람들을 굶어 죽게 만들어요. 북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기근이 오잖아요. 그 1차 고난의 행군 때는요, 300만이 죽었대요. 굶어 죽었대요. 지금도요, 만만치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요. 이 한반도 얼마나 땅이 작아요. 근데 그 반쪽에, 한쪽은요, 완전히 기근이 와. 참 슬픈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지면, 권세가 회복되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승리하는 이런 역사들이 옵니다.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어요, 지금. 저도 계속 그걸 고민합니다. 자, 악한 세력들의 모든 나타남은 불법적인 권세입니다. 지금 사람들을 질병을 주고 전염병을 돌리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요, 지금 악한 세력의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저걸 붙잡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치안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 막 난리잖아요. 강도 짓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많잖아요. 근데 치안이 잘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꼼짝 못하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를 보고 신기하대요.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남의 물건 안 챙기고 전철에 물건 놔도 손 안 타고 또 슈퍼마켓에서 물건 밖에 내놓고 장사하고, 이게 있을 수 없대요. 여기에는 얼마나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찰이라든지 기타 이런 이 일들이요 잘 돼 있는 거예요. 또 충실히 하는 거예요. 또 민도도 높고요. 근데 어둠의 세력들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더 불법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서서히 지금 그런 게 일어나잖아요. 더 고차원적이고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이런 거 보세요. 아주 고차원적으로 지금 어둠의 세력이 지금 배후에서 조정하잖아요. 자, 예수님은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깨뜨렸어요.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지금 꼼짝 못해요. 자, 어둠의 세력들은 땅에서 지배할 권리가 전혀 이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역사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교회에 그 권세가 있고요. 그것을 이제 행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일어나요. 이 행사하는 거. 저와 여러분 그 자리에 지금 서야 됩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우리와 함께 살렸어요. 이게 동일시입니다. 우리는 이런 실제들을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져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의 지성으로는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지? 이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됐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요. 새 사람이, 새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 조회의 생명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걸 믿어야 되는 일이에요. 실제예요, 그건. 그거는 그냥 허상이 이러라고 그냥 믿어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재창조된 인간의 영,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 성령이 비춰주심으로.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붙드셔야 합니다.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을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식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복은 지금 우리의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은요, 더 이상 더 줄 게 없어요, 이제. 완벽하게 다 허락했어요. 회복의 은혜를. 우리 아버지께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취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이고요. 우리의 것이라는 점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담대하게 이제 순종해 가는 거죠.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는 보니까 그게 뭐예요? 기도할 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권세를 선포하는 거였어요. 권세를 누려야 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완벽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완벽한 일을 열어 보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죠. 왜? 우리가 깨달을 때 비춰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또 그가 하신 일을 계속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질그들 안에 그 보배를 열어 보이십니다. 모든 영광은 그분의 것이지만 유익은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과정이 우리가 동일하게 그 과정을 지났다는 걸 봐야 된다고요. 이게 실제예요. 하나됨의 실제예요. 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실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일들은 우리에게 알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어려운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고 또 실제라는 것을 우리의 영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외적인 기준에는 더 이상 열매를 맺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뢰관계 하나로 될 때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된 연합에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제 삶을 사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 말이 우리와 주님은 제 하나라는 거예요. 또 주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권세가 내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위치한 것이 바로 내가 위치한 자리라는 거죠. 자,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우리 인간의 영이 주님과 합하였으며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하나된 영이고요. 왜? 주님을 부활케 한 영이 성령님이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의 그 완벽한 의, 그 거룩함, 그분의 그 성량, 그분의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도 역사하십니다. 자, 이런 것들 중에 어느 하나 내게 필요하다고 느낄 때 나는 그분에게 의지하여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으로부터 이제 계속 실제가 되도록 이끌어내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철저히 이 예수님과 하나된 진리를 알고요. 그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된 것도 알고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과거에 율법으로부터 이렇게 속박당하고 지켜야 했던 그 무거운 죄짐에서 벗어졌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자기가 하나된 실제를 실제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된 실제에 대해서는 제가 더 앞으로 이렇게 더 은혜를 구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예. 자, 오늘 말씀 여기 끝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우리가 그 과정을 지금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진짜 우리를 도우시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령께 간구하면 그 성령님이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위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보좌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누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찬양 드릴까요?